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 카드를 딱 떠올릴 때 생각나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네, 뭐 고유한 마구간이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막 동방박사들이 귀한 예물 들고 우아하게 서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스노우볼 안에 갇힌 완벽하게 예쁘고 안전한 세상 같달까요?
그렇죠. 갈등도 없고 피냄새도 전혀 안 나는 아주 깨끗한 동화 속 한 장면이죠.
네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이면에 어떤 피비린내는 역사적 현실이 있었는지 질문조차 던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전이나 종교 텍스트를 대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거든요. 텍스트가 쓰인 당대의 치열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딱 제거해버리면 그 안에 담긴 진짜 날카로운 메시지들을 전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다룰 핵심 텍스트는 신약성경 배경사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마태복음 2장과 3장 강의록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오늘 이 시간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착각했던 그 평화로운 스노우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깨뜨리는 겁니다.
와, 시작부터 엄청 강렬한데요?
하하, 네. 그 파편들 속에서 권력의 부패, 편집증에 걸린 폭군, 그리고 난민들의 고통이라는 현대뉴스와도 완벽하게 겹쳐지는 충격적인 역사적 진실을 발굴해내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이 성경을 역사적 기록으로 보든 종교적 텍스트로 보든 이 이야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들으시면 아마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다시는 예전처럼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료를 꼼꼼히 읽으면서 품었던 의문들을 막 던질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제 머릿속을 가장 복잡하게 만든 건 이방인 점성술사, 즉 동방박사들의 정체였어요.
아, 마귀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네네. 저는 당연히 이들이 지혜롭고 거룩한 학자들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고대 페르시아 지역의 조로아스터교 배경을 가진 점성술사들이더라고요. 구약 율법에 보면 점성술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금지된 항목이죠.
그니까요. 어떻게 성경이 철저하게 금지하는 이교도 점성술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온 첫 번째 VIP 손님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모순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모순이 바로 마태복음이 1세기 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던진 거대한 충격파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마귀라는 단어는 단순히 천문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는데요?
사악한 흑마술사나 주술사를 뜻하는 굉장히 불길하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정결 예식을 중시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불결한 이교도들이었죠.
와, 흑마술사요? 그럼 신이 왜 하필 그런 사람들을 부른 걸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신이 그들을 이끈 방식입니다. 신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이방인들의 문화이자 그 마귀들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인 별자리라는 징조를 사용해서 그들을 불렀어요.
아, 자기들의 문화적 방식을 있는 그대로 사용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이는 신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잣대를 가볍게 뛰어넘어서 가장 예상치 못한 변방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장시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이 점성술사들이 그 금지된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전혀 다른 부류의 권력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네, 당대의 가장 위험한 정치적 인물이죠.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헤롯은 그냥 성질 더러운 왕이 아니더라고요. 완전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극도의 편집증을 앓았던 마피아 보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혈통상으로도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통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죠.
그럼 대체 어떻게 그 복잡한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건가요?
헤롯은 그야말로 정치적 생존 본능의 천재였습니다. 로마 내전이 발발했을 때 처세술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편에 서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어요.
아, 근데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잖아요.
맞아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니까 헤롯이 즉시 로마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딱 벗어 바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 뭐라고 했나요?
내가 안토니우스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보십시오. 만약 나를 왕으로 인정해준다면 이제 그 충성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하고요.
와, 진짜 뻔뻔하면서도 대담하네요.
아우구스투스도 그 대담함과 정치적 유용성을 알아보고 다시 왕관을 씌워줍니다. 철저하게 로마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유지한 거죠.
로마 앞에서는 그렇게 납작 엎드리면서 정작 자기 나라 안에서는 싹수만 보이면 가족도 무자비하게 짓밟았잖아요. 가장 사랑했다는 아내 마리암네를 거짓 고발만으로 교살해버렸다는 대목에선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나중에 훈훈사 카비름의 아내의 이름을 붙인 걸 보면 편집증이 극에 달했었죠. 아내의 남동생, 즉 대제사장 처남이 인기가 좀 많아지니까 얕은 수영장에서 사고사로 위장에 익사시키기도 했고요.
심지어 자기 친아들 두 명까지 반역 의심한다고 처형했잖아요.
오죽하면 그를 후원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조차 헬라어 언어 유희를 써서 조롱했겠습니까? 헤롯의 아들, 즉 휘오스가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 휘스가 되는 게 낫다고요.
유대교 율파 폭내내느라 돼지는 안 죽였을 테니까요. 와, 뼈 때리는 농담이네요.
이 광기가 죽을 때 절정에 달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백성들이 기뻐할 걸 아니까 장례식 날에 귀족들을 경기장에 가둬놓고 다 학살하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 장례식 날 온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 차게 만들려고요. 와, 진짜 뒤틀린 권력욕의 끝판왕이네요. 근데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 앞에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점성술사들이 찾아온 일 말씀이시죠?
네, 그 마귀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잖아요. 헤롯의 발작 버튼을 완전 꾹 누른 셈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당대의 최고 엘리트 목회자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맞아요. 헤롯이 물어보니까 일철 망설임도 없이 베들레헴이라고 줄줄 읊잖아요. 청취자 여러분이 모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별만 보고 수백 킬로미터를 목숨 걸고 왔는데 성경을 달달 외우던 이 최고급 신학교 교수들은 정작 베들레헴까지 그 고작 10km를 걸어가지 않습니다. 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이래 마태가 유대 사회와 모든 종교적 엘리트주의를 향해 던지는 가장 뼈아픈 고발입니다. 지식과 실천이 완벽하게 분리된 위선이죠. 그들은 예언을 완벽하게 해독할 지적 능력이 있었지만 그 알미 그들을 단 1미터도 움직이게 하지 못했어요.
아, 기득권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기득권에 안주한 그들에게 새로운 왕의 탄생은 그냥 자신들의 안락한 시스템을 위협하는 귀찮고 위험한 변수일 뿐이었습니다.
지식은 넘쳐나는데 기득권 흔들릴까 봐 진실을 외면하는 거군요. 결국 헤롯이 아기들을 다 학살하게 시작하고 예수의 가족은 졸지에 난민이 돼서 도주하잖아요. 여기서 예레미야 31장이 인용되는데 라헬이 그 억울하게 죽은 아기들을 위해 통곡하는 장면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네, 그 끔찍한 킬링필드의 참상을 고발하는 아주 슬픈 구절이죠.
근데 도망친 목적지가 하필 이집트라는 게 너무 흥미로워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피해 탈출했던 그 노예 제도의 상징이 이집트잖아요. 왜 하필 거기로 도망간 걸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알렉산드리아 같은 이집트 도시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아, 동족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안전한 피난처였군요.
네, 헤롯의 통치도 미치지 않았고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거대한 내러티브의 역전입니다. 과거에는 이집트 파라오가 아기들을 학살해서 모세가 탈출했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 예루살렘의 왕이 파라오처럼 학살을 하고 오히려 이집트가 피난처가 된 겁니다.
억압의 땅이 도피성이 되고 거룩한 땅이 학살의 현장이 되다니. 나중에 예수 가족이 돌아올 때 천사가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갈 때 들었던 말이랑 똑같다면서요?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예수가 모세의 길을 걷는 난민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죠.
키너 박사님 사모님도 콩고 내전 당시 난민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이 저 멀리 안락한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야 했던 무력한 난민의 공포와 굶주림을 직접 겪었다는 게 진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념을 초월한 깊은 연대감을 주죠.
근데 여기서 저 진짜 딴지 하나 걸고 싶어요. 마태가 구약 성경 인용하는 방식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나요?
예수 가족의 이집트 도피를 설명하면서 호세아 11장 1절,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걸 예언 성취라고 하잖아요. 제가 문맥을 찾아보니까 이건 미래 메시아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다는 역사적 회고더라고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마태가 문맥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체리피킹한 거 아닙니까? 억지로 깨맞춘 것 같아서 찜찜해요.
현대 독자들 눈엔 억지스러운 체리피킹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1세기 라피들의 성경 해석 방식을 알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는 원문을 직접 번역할 정도로 엘리트였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게제라 샤바라는 정교한 해석 기법을 쓴 겁니다.
게제라 샤바요? 그게 정확히 뭔데요?
구약의 서로 다른 본문이나 역사적 사건 사이에 동일한 패턴이 등장하면 그 둘을 깊이 연결해서 새로운 신학적 의미를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아, 그냥 단어 맞추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마태는 예수를 참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리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철저히 실패했잖아요.
아, 맨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궤도를 똑같이 걸어가면서 이번에는 순종과 승리로 역사를 바로잡아 새로운 출애굽을 여는 겁니다. 아주 장엄한 문학적 장치죠.
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한 역사를 예수가 자기 몸에 짊어지고 새로 쓴다는 거대한 평행이론이군요.
정확합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온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정착하잖아요. 인구 고작 500명 남짓에 지도에도 잘 안 나오는 동네인데 마태는 이걸 히브리어로 나뭇가지를 뜻하는 네처로와 연결해서 언어 유해로 풀어내고요.
네, 가장 보잘것없고 겸손한 모습으로 온다는 예언의 성취로 본 거죠.
자, 이렇게 평범한 마을에서 예수가 자라는 동안 다음 장면은 아주 거친 야생, 광야로 화면이 줌인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인물,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네,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 기록을 보니까 요한을 엄청 점잖은 헬레니즘 철학자처럼 써놨던데 복음서는 완전 반대잖아요. 대체 왜 편안한 도시를 버리고 사람도 안 사는 광야로 나간 겁니까?
요세푸스는 로마 당국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의도적으로 탈색한 거고요. 실제 요한은 기득권층을 향해 도끼를 치켜든 급진적 선지자였습니다. 광야라는 장소 자체가 부패한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도피처이자 반란군이나 갱신운동가들이 모이는 저항의 공간이었어요.
아,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시위한 게 아니라 썩은 시스템을 아예 등져버린 거군요. 라이프스타일만 봐도 엘리야처럼 낙타털 옷 입고 식단도 충격적이잖아요. 메뚜기랑 들꿀.
척박한 광야의 생존 식단이죠.
메뚜기야 뭐 허용된 곤충이라 치지만 야생벌집에서 연기 피어가며 벌에 쏘이면서 꿀채취하는 건 생존을 건 사투잖아요. 약간 그 속세를 완전히 떠나서 스스로 벌레 씹어먹고 정부 비판하는 궁극의 오프그리드 서바이벌 인플루언서 같아요.
아주 현대적이고 정확한 비유네요. 요한은 타협하면 얻을 수 있는 세속적 안락함을 철저히 포기함으로써 자기 메시지의 진정성을 증명한 겁니다. 그가 요구한 메타노이아, 즉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반성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180도 완전히 돌려서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급진적인 요구였죠. 그리고 그 증명으로 세례를 요구한 건데 이게 당시 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저 진짜 이 부분 물어보고 싶었어요. 침례가 원래 유대교 전통인 줄 알았는데 당시에 물에 푹 담그는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나 받던 의식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혈통 좋은 유대인들은 절대 안 받는 이방인 전용 의식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자기가 선민이라는 프라이드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한테 요한이 너희도 저 불결한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세례받아라 한 거잖아요. 이거 완전 뺨 때리는 수준의 모욕 아닌가요?
영적 자만심을 산산조각 내는 도발이죠. 요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율법 외우는 거 다 소용없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파산 상태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무서운 리세트 선언이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당했으니 당시 종교 엘리트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요단강으로 찾아오니까 요한이 그 유명한 독서를 날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 아주 섬뜩한 비유죠.
저는 이게 그냥 화나서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욕한 건 줄 알았는데 고대 지중해 세계의 끔찍한 생물학적 미신이랑 연결된 거라면서요?
네, 당시 사람들은 새끼 독사가 어미의 자궁을 뚫고 내장을 파먹으면서 부모를 죽이고 태어난다고 기정사실로 믿었어요.
와, 진짜요? 그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너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려고 조상들의 순수한 신앙을 갉아먹고 부모를 살해하며 태어난 폐류나 괴물들이라는 끔찍한 조롱인 거죠.
와, 완전 뼈를 부숴버리네요. 심지어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아람어 언어 유희까지 썼잖아요. 돌을 뜻하는 아벤과 아들을 뜻하는 벤.
맞습니다. 그들이 평생 의지한 혈통적 자만심을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분쇄해버렸죠.
근데 여기서 제 거대한 오해가 또 하나 산산조각 났습니다. 요한이 예수에 대해 예언하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잖아요.
불세례 말씀이시군요.
네. 현대 기독교인들 부흥회 가면 주여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뜨거운 열정 같은 엄청 긍정적인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맥을 뜯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현대 독자들이 자기 감정을 텍스트에 투영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 구절 앞뒤를 보세요. 10절에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12절에는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11절의 불세례가 열정이 아니라 악인들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끔찍한 지옥의 심판, 그 게헨나를 의미하는 거였군요.
네, 철저한 심판의 문맥입니다.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던지면 바람에 쪽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잖아요.
아, 고대어에서 그 바람과 영이 둘 다 루하흐라는 같은 단어라면서요. 메시아가 오시면 누군가는 바람, 즉 성령을 받아 알곡이 되고 누군가는 쪽정이로 판별돼서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네요.
정확합니다. 위선자들의 영혼에 찬물을 끼얹고 뒤흔들기 위해 지옥의 불을 경고장으로 날린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고도실 심판자 앞에 자기를 한없이 낮춥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요.
당시 랍비 제자들이 허드렛 일 다 해도 유일하게 노예만 하던 가장 천한 일이 신발끈 푸는 거였다면서요. 당대 최고 선지자인 요한이 스스로를 노예 이하로 낮춘 거네요.
왜냐하면 성령을 부어주는 행위는 구약에서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요한은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이시라고 도발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와, 아기 예수의 평화로운 성탄절 이야기부터 거친 광야의 외침까지 이렇게 묵직한 정치적, 신학적 스케일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맥과 역사적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자료의 핵심을 관통해보면 결국 거대한 아이러니네요. 예언을 완벽히 해독하던 예루살렘 엘리트들은 기득권 지키려고 10km도 안 걸어갔다가 독사의 자식들이라 저주받았죠. 반면에 금지된 별을 따라 목숨 걸고 온 이교도 점성술사들, 그리고 안락함을 버리고 광야에서 메뚜기 씹어먹던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2000년 전 텍스트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던지는 아주 선하고 묵직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혹시 우리도 서기관들처럼 그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면서 내 기득권은 1%도 양보 안 하려는 안일함에 갇혀있진 않은가요?
아, 알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쭉정이와 다를 바 없다는 거군요. 정말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은 통찰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곱씹어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마태복음은 진리가 권력의 중심지나 주류 시스템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신은 완전히 금지되었던 이방인의 점성술이라는 예상치 못한 방식을 썼고 쓸모없다 여겨지던 변방의 광야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들의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해버리는 그 거친 광야나 이질적인 징조들 속에 혹시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가장 본질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익숙한 스노우볼을 스스로 깨고 밖으로 걸어나갈 때 비로소 우리를 이끌어줄 진짜 별빛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오늘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